예, 안녕하십니까. 예,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제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3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금요일 아침까지 계속 수양회에 참석하신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월요일로 왔다가 수요일쯤 간다 할지 중간에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참석하는 게 원칙이고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끝까지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가는 좀 이상한 사람들만 몇 사람 중간에 내려갔는데 요즘은 이제 이 끝까지 참석을 다 못하고 이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수양에 왔으면 끝날까지 참석하고 또 성찬식까지 같이 하고 또 다 또 폐회 찬송 부르고 마침표를 찍고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 여름을 보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당을 4년 전에 완공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 큰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이제 예배당 지을 때 막판에 물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빚을 얻었어요. 은행에서 빚을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했죠. 성도들 헌금을 많이 하고 이제 나머지 모자란 부분 이제 어느 정도를 은행에서 빚을 얻었는데 이 빚을 이제 갚을 때 3년 동안은 이자만 갚고 이제 3년 후부터 7년 동안 이제 원금까지 다 갚는 겁니다. 10년 동안 빚을 다 갚는 이런 스케줄로 우리가 은행에서 이제 빚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7월부터 우리가 이제 원금을 갚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원금은 한 1년에 한 4억 정도를 이제 갚는 겁니다. 은행에.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치면은 매달 한 3,500 정도, 이 정도를 이제 갚아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작년 7월부터 이제 원금을 갚다 보니까 물론 이제 빚이 자꾸 줄어드니까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이제 매달 말일이 되면은 이제 이 돈 때문에 자꾸 걱정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 11월, 12월, 1월, 금년 1월 이제 이때가 굉장히 이제 그 돈을 갚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다 설정을 해준 건데 11월, 12월, 1월에 돈을 많이 갚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제 마음이 숨이 턱 막혔어요. 숨이 턱 막혀가지고 좀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진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11월 30일 날이 됐는데 그때 교회에 돈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11월 30일 날 그 물질을 못 갚고 12월 1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였는데 그때 이제 인천에서 칸타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를 했습니다. 사회를 했는데 사회를 하러 이제 갔다가 이제 교회 일이 바쁘니까 이제 사회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진짜 막 딱 끝나는 순간에 어느 형제님하고 약속을 해 도로변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이제 저를 광명 KTX 광명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는 그 예술회관 앞에 있는 도로로 막 뛰어가가지고 그 형제님하고 만나서 차를 타고 이제 광명역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인천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기 목사님 어디입니까? 나는 벌써 이제 광명역으로 가고 있는데 아, 나 여기 지금 여기 벌써 다 도착했다고. 아, 내가 여비를 안 드렸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통 제가 대전에서 사회를 보러 이제 타지로 가면 이제 여비를 좀 준단 말입니다. 보통 이제 얼마쯤 줄까요? 한 20만 원쯤 줘요. 한 20만 원쯤. 내가 이제 저기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0만 원쯤 준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제 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제 차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광명역에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한 어느 정도 드냐면 10만 원쯤 들어요. 어떨 때는 근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 물질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날은 그 여비를 제가 안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돈을 제가 받을 여유도 없었고 또 그 별로 그 돈 받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린 그때 한 1억쯤 필요했거든 돈이. 그래 이제 오면서 아, 그 목사님, 아유 내가 여비 안 드렸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그럼 뭐 통장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오늘 여비 안 받았습니까? 저 오늘 여비 안 받았습니다. 보셨죠?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1억 주십시오. 그 다음 날 안산에 갔는데 또 여비를 안 받았어요. 막 왔어요. 그냥 정신없이 막 뛰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을, 그 여비를 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큰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11월, 12월, 1월 막 첩첩산중인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행복할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저기 광고할 때 그 오늘 교회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성도들에게 확실히 전달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일요일 날 강대상에서 그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제가 이제 단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꼭 오셔가지고 한 번 더 도장을 찍거든요. 제 마음에. 목사님 광고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 마음 속에, 야, 우리 성도들이 진짜 행복할까? 야, 이렇게 우리 한밭교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같이 물질을 드리는데 여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 야, 그럼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더라고요. 이 구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린 예수 안으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 때 애굽에 있는 자들을 가나안으로 이끌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끈 이 가나안은 너희가 있었던 애굽과 같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있었던 그 가나안은 그 물을 담수를 해가지고 밭에 이제 물을 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바로 비를 흡수해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어느 게 좋습니까, 여러분? 예? 가나안 게 좋아요, 애굽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애굽 게 더 좋은 거예요. 물을 이렇게 담아뒀다가 밭에 물을 대는 게 좋지. 늘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신명기서를 읽어보니까 가나안이 훨씬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그런 땅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믿어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믿을 때 하늘에 속한 것이 훨씬 신선하고 훨씬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제 마음속에 야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셨다. 이게 너무 분명한 거죠.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34년이 지났는데 뭐 늘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아프리카의 그 대통령들이 이번에도 베냉 대통령 또 탄자니아 이런 곳에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 나라 전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고 종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너무 분명한데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는데 또 앞으로 분명히 도울 텐데 우리 성도들은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돕는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걸 확실히 마음에 느끼고 행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되겠다. 그런 확신이 서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겠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지금부터 1%도 내가 이 교회 앞에 내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 꼼수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자, 이런 확신이 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절대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가진 거 뻔하거든요. 제가 한박교회 15년이나 있었습니다.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성도들 얼굴만 보면은 상태가 보입니다. 아, 우리로서는 이제 도저히 못 가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돼. 절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면 안 돼. 내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야 이번에 우리가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동참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막 마음몰이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몰이를 해가지고 그 한 달을 지나간다. 그 한 달을 지나갈 뿐이 그 다음 달 또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오래 갈 수 없다. 우린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도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 성도들을 이끌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합창단을 딱 우리 교회 합창단이 있는데 합창단 늘 싸워요. 합창단이 이제 한 40명 같이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 연습해가지고 일요일에 이제 노래하는데 그 뭐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막 지휘자하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또 막 그 뭐 서로 막 그 노래 연습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악보를 내 팽개치고 나갔다 가고 저는 이제 합창단 그 연습하는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행복하지 않네. 행복하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늘 싸우고 얼굴이 늘 우중충하고. 그래, 한날은 일요일날 찬송가 딱 보니까 합창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기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합창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마음에 그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우리 도울 수 없어. 안 돼. 저건 안 돼. 그날 제가 지휘자한테 전화했어요. 오늘부터 합창단 해체. 작년 12월인데 해체. 오늘 그런 합창하지 마라. 우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린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 앞에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부터 합창단 해체.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한 10분 있다 다시 전화 와가지고, 아, 근데 저기 우리가 수양회를 할 때, 겨울 수양회 때 우리 한박교회가 이제 그 우리 차수에 특송을 한 번씩 한단 말입니다. 그거 한 달 전부터 연습해야 되는데 그거 합창 해체되면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그런 걱정 하지 마. 지금 그런 걱정,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니까 그 따위로 저기 그런 마음으로 합창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그 수양회 걱정하지 마. 수양회만 서너 명만 올라가서 해도 돼. 아무 문제 없어. 일단 해체. 다 해산시켰어요. 일요일날 낮에 이제 늘 찬송해야 되는데 이제 합창 안 합니다. 그 다음 주도 안 했어요. 한 3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3주쯤 지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찬양해라. 직접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모집을 했어요. 직접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간증하고 그럼 합창단 들어와라. 그랬더니 한 그날 10명쯤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한 10명쯤 들어왔더라고요. 전에보다 훨씬 작지만 그래, 이제 마음으로 이제 합창단들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면서 아, 노래가 틀려지는 거예요. 물론 썩 잘하진 않지만 노래가 틀려지고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기뻐하고. 자, 그러면서 제가 1월 달을 지냈는데 2월 달쯤 돼 보니까 야, 우리가 그 11월, 12월, 1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게 교회에 무거운 짐이 안 되게, 여기 우리 성도들이 한 50명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린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더라고요. 구원을 받은 그가 자기를 위해서 살기, 그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감춰두면서, 그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감춰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단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깨트리려는 사단의 계획이 아나니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불신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신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해진단 말입니다.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불신은 전염되니까 교회가 불행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정확하게 잘라내더라고요. 아, 그래.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히브리파 그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써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과부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해줬단 말입니다. 과부들이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뭐 벌이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뭐 물질적으로 또 여러 부분으로 그 헬라파 과부들을 히브리파 과부들을 이렇게 구제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교회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헬라파 과부들에게 헬라파 과부들이 좀 불이익을 받더란 말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막 식사당번 같은 거 할 때 하는 사람만 늘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단 말입니다. 교회 봉사 같은 거 할 때도 아무래도 교회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 많이 하니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고 내가 괜히 이렇게 깊이 돌아가지고 아이고 나도 막 좀 한 발 뒤로 물러가 버려? 막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쉽게 말하면 봉사에도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평등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 평등합니까?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작아가지고 평생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절대 평등하지 않거든요. 절대 고르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고르지 않아도 이게 아무 문제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인간적으로 막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골고루 뭐 뭐든지 평등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훨씬 더 크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 속에 하나님, 제가 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받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요. 제가 우리 주한이가 아플 때 우리 주한이가 아파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막 우리 친척들이 막 그 우리 애기 아픈 것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뭐 며느리가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주변에서 이제 막 말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보니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좀 공격을 받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들에게. 내가 좀 내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내 아내가 좀 안 돼 보여가지고 몸조리도 못하고 막 근데 우리 집에서 또 막 욕까지 하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보 괜찮아. 내가 그래서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위로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괜찮아. 더 욕해도 돼. 아무렇지 않아. 나 차라리 욕 얻어먹어. 난 우리 애기 살리고 싶어. 다 날 욕해가지고 나 하나님 은혜 입고 싶어. 나 하나님 우리 애기 살렸으면 좋겠어. 다 날 욕했으면 좋겠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입고 싶어. 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 사람들이 워락하는 거 아주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내 관심은 오직 우리 애기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야. 사람들이 욕하는 게 내 귀에 들어올 줄 알아? 안 들어와. 나 우리 애기 살리고 싶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맨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막 자기를 욕하는 시므이가 막 피 흘린 자여 가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이 왕이여 저런 인간들 내게 당장 칼로 저놈들 목을 탁 베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오늘 저 소리 들었을 거 아니냐.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로 나를 욕하는 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은혜를 입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 내가 그냥 쫓겨나는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날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난 하나님 마음 안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 이거 내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 다윗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어떤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아무래도 좀 목사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자주 뭐 사택도 좀 자주 드나드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드나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사도행전 6장에서도 똑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헬라파 구제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어요. 자, 그때 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막 교회 싸움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이제 우리가 좀 공평하게 하자. 우리 행정 제도를 좀 바꿔 가지고 좀 공평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런 문제가 생긴 건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데서 다 이 우리가 돈을 만지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우린 하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무하겠다.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놔버리더라고요. 탁 놔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힘을 얻어서 새롭게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시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더라고요. 바르게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 이 사역하는 게 너무 어렵다. 피곤하다. 힘들다. 난 목사님처럼 난 못 살아. 나는 이제 그만두고 싶어. 이 사역 때리치고 싶어.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에 잔뜩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하고 교제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불신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고백했어요, 목사님한테. 불신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다른 게 불신이잖아요. 그래, 이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딱 통과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도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을 치고 그 하나님의 종을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흔들려고 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제 마음의 불신, 제 마음의 고통, 이것을 다 목사님 앞에 토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제가 목사님께 제 마음을 다 토해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이,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네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자네에게 역사하셨어. 그랬더니 자네가 자네를 믿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버린 거야. 내가 자네를 보니까 자네가 하나님을 버렸어. 자네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네가 하나님이 자네에게 일하신 걸 보면서 자네 자신을 믿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버린 거야. 저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하신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도 믿고 명철도 믿는 저 자신을 봤단 말입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판단이거든요. 가장 뛰어난 총명, 가장 뛰어난 판단. 제가 털 보면 내 아는 지식, 내 판단, 이것을 굉장히 신뢰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밀고 가버리지. 그걸 하나님,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묻거나, 그걸 버리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날 뭐가 보였느냐면은 평생을 명철을 의지하고 살았던 제가 보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죠. 하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진짜 뭐 우리 주한이 아플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내가 몰려가지고 한 번씩 하나님을 믿었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저는 제 명철을 의지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구나.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자네 주한이 아팠을 때, 자네 아들 아팠을 때 내가 자네 도울 수 있었어? 없었어. 내가 자네 어떻게 도와? 자네 그때 위기였어. 근데 하나님이 자네를 건져내셨어.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 왜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누가 그를 돕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내셨다.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나는 자네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게 너무 섭섭해. 뭐가 문제가 되냐?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가 돼? 제 마음속에 어떤 형편이 컸지. 그 모든 형편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크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신기한 건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마음이 드니까,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버렸어, 나는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마음이 드니까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버려집니까?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버려지잖아요. 버려야지. 이것은 이론이에요. 이게 진짜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마음에서 이게 버려진단 말입니다. 내가, 이건 하나님을 버린 마음이고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이게 정확하니까 내 마음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게서 딱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평안이 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제 아내는 제 말을 들어야 되죠. 다른 남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제 말도 듣고 다른 남자의 말도 듣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내 생각, 형편의 소리 같이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정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성경 말씀 많이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믿어라 그러시더라고. 하나만.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말씀 딱 하나만 믿어라.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 제가 가져보지 못했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참 그 평안이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3월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월이었는데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쭉 하는데 목사님께서 로마서 11장 32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11장 32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잘 아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냈다는 거죠. 마치 깜깜할 때 하늘의 별빛이 찬란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죄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힐 계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많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와 자기 선을 드러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갔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순종이 나옵니까? 불순종이 나옵니까? 불순종이 나오거든요. 저에게는 불순종이 나오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인간에게는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불순종한 자야, 넌 대적한 자야 하고 하나님 저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반발합니다. 왜 제가 불순종했어요? 난 그래도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자꾸 뭐라 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불순종을 드러내려고 하냐면 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셨냐면 왜 가둬두셨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긍휼이 온단 말입니다. 참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여러분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죄가 드러나더라고요. 그가 정말 불행하더라고요. 죄가 드러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마귀에게 던져줬어요. 마귀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 마귀가 막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막 범죄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최악의 상태. 완전히 그 간음하던 현장에 잡혀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이 됐어요. 완전히 끝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맨 끝자락에 예수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네? 맨 밑바닥에 그 여자의 밑바닥에 예수님이 딱 계셔가지고 그 여자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맨 밑바닥에 있다가 마귀야 이제 다 했냐? 너 일 다 끝났지? 그럼 이제 내가 할게. 그러면서 그 여자를 탁 낚아채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더란 말입니다. 이야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우리 악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막 불순종이 드러날 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막 우리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순종한 사람처럼 내가 잘한 사람처럼 나를 자꾸 가리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 계속 나를 불순종한 사람으로 드러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대적한 사람으로 드러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온단 말입니다. 이야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지혜로 내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지혜 이 땅에 속한 이 지혜는요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제일 잘하면 하나님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저는 하나님의 마음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잘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인정받으려고 했거든요. 저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으로, 내가 이 교회를 가장 흩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 나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야,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그렇구나. 나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고 반대로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 불평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저는 내 마음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또 11월 달에 우리가 마산에서 이제 우리 지역장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장 모임을 가졌는데 박 목사님께서 이제 교제를 해줬어요.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에게.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막 교회 어려움을 토로하니까, 어이, 자네 내 말 잘 들어봐. 자네의 문제는 뭐냐면, 자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 자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끝까지 가보면 보는 세계가 달라져.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져. 자,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요셉이 치리자의 꿈을 꾸었어. 요셉이 치리자의 꿈을 다 꾸었을 때부터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아?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어.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어. 근데 어떻게 됐지? 결국에는 치리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보면 요셉은 치리자야. 근데 언제부터 치리자였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요셉은 처음부터 이미 치리자였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요셉은 처음부터 치리자였어. 그럼 미움을 받은 건 뭐고, 종으로 팔린 건 뭐고, 감옥에 간 건 뭐야? 거짓이야. 그건 다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거야. 그건 다 거짓이야.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요셉은 치리자야. 자네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상태에 머물러 있고, 종으로 머물러 있고, 내가 이 종살이 언제 끝날까? 내가 이 감옥에서 과연 나갈 수 있을까? 난 안 될 거야. 난 안 되겠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난 이 모양인데. 왜 그런 생각하고 있지?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치리자야. 보는 세계가 달라져. 자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보면 자네가 보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교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교제를 듣는데 내 마음에 빛이 오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신기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계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은 이 말씀대로 되고 만단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1980년도 1월 달에 제가 구원받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 처음 집회를 했어요. 박옥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그때 성도들 한 10명도 안 됐어요. 여기 사회 보시는 오성균 목사님이 개척했어요. 첫 번째 집회였던 것 같아요. 81년도 1월 달에. 사람 몇 명 없는데 박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경을 딱 이렇게 들면서 시편 2편 8절을 딱 들으시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어이, 저것도 무슨 말이지?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게 내게 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중공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중국이라고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중공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버스를 사가지고 거기 우리 전도자들을 가득 싣고 이 도시 저 도시 툭툭 떨어뜨려 놓을 겁니다. 세상에 81년도 1월 달에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소련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우리는 붉은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저게 또 무슨 말이야?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기 어떻게, 아이고. 우리는 아프리카에 방송국을 세울 겁니다. 저건 또 무슨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지금 우리는 지금 겨울 수양에 김장 담글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도 여기 오시면서 버스비가 없으셔가지고 쩔쩔 매셨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에 방,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제가 있잖아요.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셔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아, 우린 전 세계, 야, 잊어버리지 않니? 중국에 버스를 사가지고 거기 전도자 가득 태워가 이도시 도시 툭툭 하나씩 떨어뜨려 놓을 거라 하더라고. 1999년도 제가 중국에 처음 갔거든요. 처음 하얼빈에 갔는데 버스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버스. 거기 우리 전도자들이 가득 타고 있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아, 20년 전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던 그림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과 함께 끝까지 가보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잖아요. 감옥이 안 보입니다. 다른 세계가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왔구나. 늘 말씀을 버리고 우리 생각을 믿어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하나를 세우려고 하셨구나.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세 번째고 그게 참 그 말씀이 우리 모두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 12월이 됐는데 기쁜 소식지를 다 읽어봤어요. 기쁜 소식지 읽어보니까 그 기쁜 소식지에 목사님께서 이제 초곡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초곡절이 뭐냐면 초곡절에 이제 요제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이 밭에서 처음 이 나온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밭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은 이 첫 번째 나온 이 곡식과 똑같이 이렇게 충실한 곡식이 나올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입니다. 그게 초곡절에 이제 하나님께 요제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말씀이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김장을 담갔단 말입니다. 김장을 담그는데 이제 우리는 계룡시에서 배추를 뽑아와요. 그래 이제 누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배추가 좋은 배추가 1500포기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사시죠. 그래 이제 제 아내가 그러면은 그 밭에 배추 몇 포기만 뽑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한 포기를 들고 누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포기를 썰어가지고 있잖아요. 썰어서 우리 저도 시식을 해보고 하나 다 이제 부엌에 있는 자매들 다 먹어봤단 말입니다. 배추가 달고 맛있어요. 배추 좋네. 그러면서 그 배추밭에 있는 1500포기를 다 가져왔단 말입니다. 한 포기를 맛봤는데 그 한 포기가 달았단 말이에요. 그 한 포기가 달면 그 배추밭에 있는 1500포기는 다 답니까 안 답니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맛이 똑같단 말입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 성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교회 처음 익은 곡식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저희 성교회 안에 첫 번째 열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 복음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밭에서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도 목사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또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때 진주에 가셔가지고 장미 한 송이를 딱 빼시더니 그러시더라고. 한 줄기에서 나온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습니다. 야, 우리는 예수와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똑같이 있는 거야. 야, 제가 그때 있잖아요. 그해 하나님께서 제게 네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번. 잠언 3장 5절, 또 로마서 11장 32절,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초곡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나님께서 제게 네 번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견고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구나. 너무 기쁘고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근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저에게 주시고 싶었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금년 우리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월드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복음 말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사도행전 교회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전체를 주께 드리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게 정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한 삶을, 복음을 위하여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에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하시고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정말 복되게 하실 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믿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수건을. 왜 썼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왔거든요. 하나님과 40주야를 있으면서 너무 충만하니까 얼굴에 빛이 막 나는 겁니다. 빛이.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습니다. 왜 가리웠느냐? 가리운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자, 그 빛이 하나님을 본 아무리 찬란한 빛이었지만 그 빛 결국은 사라지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본 좋은 빛이었지만 인간의 얼굴에서 나는 그 빛은 결국은 사라지는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기 보니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리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거 그거 보지 마라. 그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아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것,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선한 것,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을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보지 마라. 왜? 그건 결국 사라지는 거야. 그래, 여러분, 이 수건은 원래 율법을 의미하거든요. 율법이 오신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에게 선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인간의 빛을 차단하고 인간의 선을 차단하고 인간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온 겁니다. 자, 모세는 이 수건으로 자기를 가리워서 자기의 빛을 가리워서 결국 이것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주목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수건, 자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빛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기쁨을 주셨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리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절대 우리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건으로 이 빛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이겨주고 여러분을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빛이란 말.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린 이것을 수건으로 덮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이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고 여러분을 잡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한솔 선교사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야, 너 이한솔, 임명철, 박장용 너희들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분명히 일꾼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말씀이 이기더란 말입니다. 말씀이 이기더라고. 말씀이 강하니까. 말씀이 이기고 모든 공고한 데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이 빛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 빛은 반드시 영원히 지속되는 빛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바로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이겨줄 겁니다. 이 말씀이 모든 형편을 말씀 이겨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를 섬기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